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속에 그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 그 지역을 지시하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거기서 하는 단어가 있고요. 23절에 역시 거기서부터 그다음에 25절에 보면 그곳에 또 거기 장막을 쳤더니 우리 지시대명사 이렇게 거기라는 단어 지명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지시대명사들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지역은 다르지만 공간을 의미하는 거기라는 단어지요. 22절에 거기라는 지명은 신나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거기는 르호봇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그곳은 부엘세바입니다. 앞에 두 곳은 그 땅 12절에 보면 그 땅을 의미하는 즉 그랄 땅 블레셋 지역을 의미하고 마지막 뒤에 25절에 거기서는 부엘세바 가나안 땅을 얘기하지요. 왜 이삭은 그랄 땅으로 그리고 다시 부엘세바로 옮겨 다니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떤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은 겉으로는 단순한 이사의 문제, 이주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은 그가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은 그 속에는 그의 삶에 그가 얘기하고 싶어자 하는 또 그의 신앙의 어떤 현 주소를 표상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디를 향하여 어느 곳에 그가 거주하는지 옮겨 다니는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실은 2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고 우리 25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 첫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할 때 거기서 그 땅은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후에 거주하였던 부엘라헤로이라는 것이 되지요. 부엘라헤로이는 뭔가 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누가 고백을 했던가 하면 바로 하갈이 고백을 했지요. 본처로부터 이렇게 쫓겨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에 물이 없어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곳, 그곳이 부엘 라헤루이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 그것이 바로 부엘 라헤루이입니다. 부엘 라헤루이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목하여 살피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결단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엘 라헤루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그 땅에, 그 부엘 라헤루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흉년 한가운데에서 부엘 라헤루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자기의 식솔들이 쓰러져가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가축들이 무너져가는, 모든 주변의 울타리들과 환경들이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부엘 라헤루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 나는 너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근 한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누구나 외롭지요. 고독에 처하게 됩니다. 환경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는 고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살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엘 라헤루이 그 하나님은 실은 흉년이더라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 그곳, 그 장소, 그곳, 실은 그곳이 부엘 라헤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살펴보고 주목하여 살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삭이 거주했던 곳이 부엘 라헤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마 그 자신도 어쩔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척박한 땅, 가축들과 자식들이 굶어서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가장이라면,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지도자라면 어찌 떠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보고 쉬운 몇 마디 말로 그의 행위를 재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삭은 자신의 가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이 풍부한 애굽을 목적지로 정하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을 향하여 출발했던 이삭을 향해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리하여 이삭은 애굽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중간쯤 되는 땅, 그곳이 어딘가 하면 그랄 땅, 블레셋 지역이지. 그곳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는 그 땅에서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된 것은 좋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듯이 자기들보다 거부가 자기 땅에서 자기의 터전, 자기의 환경, 자기의 거주 안에서 이민 온, 피난 온 타민족 한 가족이 거부가 되니 오죽 배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이삭의 우물들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우물하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지역에. 우물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가축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면 그 척박한 땅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물은 실은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기반과 모든 조건을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조건이 되지요. 그것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에셋이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웁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옮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물을 파느냐 하면 신나라는 우물을 또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메웁니다. 이삭 하면 옛날 주일학교 때 이런 퀴즈가 성경 퀴즈 같은 게 있지요. 이렇게 우물 파는 사람이 누군가 열거 이렇게 하면 이삭. 이삭 하면 우물 파는 사람입니다. 그는 참 우물을 많이 팠습니다. 메우고 메우고 메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옮겨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근데 참으로 그가 우물을 옮기면서 팠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옮길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이 우물을 메우면 다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팔 수 있었을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곳은 물이 부족한 지역들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 우물이 막히면 어디 가서 우물이 있는지 내가 옮기는데 그곳에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정말 그 능력 있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수해야지. 어차피 여기서 저들과 싸워서 죽든 이 우물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물이 없어 굶어 죽든 죽는 것 마찬가지이니 우리가 싸워서 사수해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을 결집하고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는 것이 마땅한 가장의 책임이요 지도자의 바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옮깁니다. 이삭이 우물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삭하면 철저하게 대표적인 그 어떤 영성의 특징이 있는데 이삭은 수동적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지. 아마 그의 삶은 어떻게 해서 그런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아마 그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역사에 있어서 전면에 가장 처음으로 의미 있게 등장하는 성경에서 한 장면은 어딘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사건에서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17세, 18세 그쯤 되는 건장한 청소년이었지요. 100세가 훌쩍 넘은 아버지가 그의 어깨에 장작을 메고 운명의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벌려놓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묶어놓고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할 때까지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삭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그때까지 살면서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동행했는지 그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람 실은 그것은 용기가 없으면 참으로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산 꼭대기까지 나무찜은 지고는 갈 수는 있습니다. 그곳에 나무찜을 벌려놓을 끝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우라 했을 때 눕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들어 내려치려 할 때까지 자기 앞에 주어지는 사건과 상황을 자기 것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능동적인 영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수동적 존재로 그분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깊은 신앙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물을 여기에서 파고 다음 장소로 우물을 파는 것은 곧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을 내는 것은 수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물을 터쳐서 물을 내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수맥이 뚫고 물을 터치게 하는 그 장소, 그 조건, 그 환경을 사수해야지요. 이 수맥이 있지 않은 곳에는 물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옮깁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물이 터집니다. 그가 파면 물이 솟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죠. 신뢰하면 물이 터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신뢰하니까 물이 터진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지.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우물을 파는가 하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여기서 거기서는 뭐죠? 신나라는 것이죠. 신나의 뜻은 대적하다. 그런 뜻이죠. 싸웠단 말이에요. 또 우물을 메웠다. 이런 뜻이죠. 거기 신나에서 옮겨 르호봇을 팝니다.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든 형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메우면 터지니까요. 예. 메우면 그게 되지 않거든요.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면 또 좋은 물이 계속 흘러나니까 이제는 두 손 두 발을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시기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지. 그리고 이삭이 마침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거기서 얘기하는 이 땅은 어디지요? 그랄 땅이지요. 르호봇. 블레셋 지경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 이삭이 해를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삭이 투쟁을 해서 쟁취한 것도 아니고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신뢰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여 넓게 하신 영적인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응답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그것은 바른 고백이요. 그것은 정당한 고백이요. 그것은 결코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22절에 이삭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이삭의 또 다른 고백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2절과 23절의 시간의 차는 모릅니다. 하룻밤이었는지 2-3일이었는지 한 달이었는지 하여튼 그 기간은 알 수 없지만 22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이 응답의 땅에서 이 축복의 땅에서 이 영적인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삭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쪽에 나오는 거기서부터는 어딥니까? 로호봇이지. 그 로호봇은 어떤 땅이라고요? 응답의 장소입니다. 누가 응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구축한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남겨두어야지. 우물을 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다시 뭘까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무엇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는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로호봇까지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많은 신앙의 간증들과 많은 삶의 이야기들과 구역에서 나눌 때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간증할 때 어디까지요? 로봇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셨고 그때 하나님을 신뢰했더니만 하나님의 신실하게 역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머물러 번성하고 나는 이 땅에 머물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기까지를 의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의 평안, 크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만족, 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을 넘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 신앙이 정체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덧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을 보면 정체해 있는 자신을 봅니다. 겉으로는 아니라 그래도 남에게 얘기할 때는 아니라 그래도 벌써 시제가 어떻게 되지요?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이 없습니다. 정체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람을 멈춘 식물처럼 그의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고 그곳에 안주해버립니다. 정체된 신앙. 정지해버린 성장,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정지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정지에 머물러 있으면 퇴보한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 뒤에 어떤 영적인 성취나 성공 뒤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것보다 그 이전보다도 못한 영적인 선도를 잃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이 멈춘 아이, 성인 아이라 그렇지. 정서적으로 성장이 멈춘 어른들입니다. 겉으로는 성인이지만 정서적인 반응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반응을 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언제 찾아옵니까? 성공 뒤에 찾아오지.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성장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성장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없이는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식이 끊임없는 주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우리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은 이루어갈 수 있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하지. 자신이 성취한 것, 자신이 이루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비록 그것이 옳은 것 같은 것일지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 끊임없이 자신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버릴 때에, 비울 때에 채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게 로봇을 파죠. 이삭이 그곳에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로호봇으로 그가 옮겼던 것은 어떻게 보면 타의적인 버림입니다. 환경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는 버림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신앙에 반응을 했지만 그러나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은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 밤에, 그는 그 사이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지.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떤 복을 갈급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신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신을 갈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나를 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나 자신이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그 사건은 브엘 라헤로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삭이 르호봇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은 브엘세바, 생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그곳, 성공의 땅, 응답의 땅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랄 땅에는 하나님의 복을 얘기했고 그가 그랄 땅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했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부인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는 나는 이제 그러한 존재가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나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나는 주님 자신이 나의 만족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의 어떠한 영적인 성공마저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쁨, 그것은 우리가 이룬 어떠한 성취, 특히 그것이 영적일 때에 그것에 기반을 두고 머물러 싶어 있고 하는, 싶어 하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그곳이 기근의 자리처럼 보이는 곳일지라도 나는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고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곧장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에 새로운 출발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 첫날이지요. 우리 주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모든 것을 버려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분의 자기 버림, 그분의 자기 비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볼 때 기근 한가운데서 애굽으로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물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런 성취를 붙잡고 영적인 기대와 영적인 성숙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 점점 퇴보하여 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브엘라헤로의 하나님, 브엘세바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생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역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기근 앞에 어디로 갈지 헤매다가 애굽을 향하여 투벅투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이 사건과 환경 앞에 메워져 다시 옮길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삶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성취와 성공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바싹 마른 가지처럼 어떠한 기대도 설레임도 열정도 찬송도 잃어버린 기도의 줄이 막혀버렸고 감격을 잃어버린 그러한 메마른 가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이 아득한 예전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세우신, 주님 주신 응답의 자리일지라도 거기서부터 일어나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브엘세바에서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굳게 서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 인도하시면, 주님 동행하시면, 주님 때문에 만족함에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